우리 에스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9장, 10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에스더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난주엔 하만이 이제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위기 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 돌보시는, 그래서 세상 권력자가 강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정말 마지막에 강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강자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강자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에. 근데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죠. 모르드개도 살고, 그래서 하만 집을 에스더가 취하고 이제 모르드개가 관리를 하지만 에스더랑 모르드개만 살았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왕이 조서를 내린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정해서 그날 다 죽여라, 이렇게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졌단 말이죠. 그럼 에스더는 아 이제 나는 살았고 재산도 많이 얻었고 뭐 우리 그 모르드개 삼촌도 살고 이랬으니까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목숨을 걸고 울면서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또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으로서는 참 피곤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왕이 조서를 바꿔서 야 그때 그거 아니야 취소야 다시 없었던 걸로 해, 이러기도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죠.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보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 그런 정치적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그날 원래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기로 한 그날에 왕이 빨리 반포를 내리고 빨리 조서를 꾸며서 지금 모르드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리고 왕에 도장 찍어서 빨리 알려라. 지금 127도 전국에 지금 그 땅이 제법 크거든요. 그게 지금 말로 달려서 빨리 도달하려면 전국 방방곡곡에 영토를 다스렸던 때가 넓고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한 군데 집중해서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분산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곳곳마다 다 이 공문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만약에 한 곳이라도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죠. 여러분 이거가 선교의 원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는 데가 있으면 안 되죠. 이 복음이 한 곳이라도 소외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생명의 소식이 다 들려져야 되도록 지금 조서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아무튼 전국에 다 이 이야기를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역사가 바뀌어지는,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강자와 약자가 바뀌게 되는, 살자와 죽을자가 바뀌게 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존귀케 되는,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죽고 지금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하만 쪽에 줄을 서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되게 구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 악한 집단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무서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즉 내가 네 편이야 이 얘기예요. 너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 너의 생사와 복이 나에게 있고 너의 민족의 운명이 나에게 있어. 너의 자손 만대 내가 이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적대시하겠다. 네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수 갚지 않아도 돼. 내가 갚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거야. 지금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고자 했었던 어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9장에 가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위상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땅 가운데 아주 높임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존귀케 되고 점점 창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희생적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높여주시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판적 모습을 보면 아주 멋있어요. 한 가지 정말 멋있는 게 악한 원수들은 제거하지만 모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아주 세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정복하면 노략까지 하죠. 전리품 그러죠. 전리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심판자의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물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물질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림절이 제정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지켜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날을 어떻게 지금 애들이랑 가족이랑 정말로 모여서 이틀 동안 잔치를 해요. 이렇게 조그만 무슨 북 같은 거를 치면서 애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냐면 하만 이름을 불러요. 하만 하만 그러면서 저 죽일놈 죽일놈 잊지 말자.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자. 이거를요 그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는요 요 절기를 유대 그 원력을 이 날짜를 따라서 지켜요. 잊지 않고. 제가 야 참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강한가 그랬더니 이런 정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또한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관만 투철해도 역사 속에 참 강한 민족이 될 수 있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역사 교과서 갖고 논란이 많죠. 예,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에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는 역사를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부터 한국 근대 역사는 다시 써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순교하고부터 한일 합방이 됐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자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세웠던 이 한국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었던 그 역사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역사들, 민주화 역사,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귀한 역사예요. 이한열이, 박종철이 중요해요. 예, 예, 다 중요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뿌리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민주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민주화가 있습니까? 산업화가 있습니까? 오늘의 근대화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를 잊는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전 그래서 국정교과서 말고 기독교 역사교과서를 크리스찬 사학자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본 한국 역사, 이걸 써야 돼요. 18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역사하셨나,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었던 한국 역사의 인재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자라나면서 한국 민족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인권이 어떻게 회복이 됐나, 이런 조명이 없지요. 한국 뭐 국정교과서가 있겠어요? 뭐 다른 출판사들이 있겠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 사학회에서 기독교 시각으로 본 한국의 역사, 이거 진짜 썼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은혜를 입었던 나라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사는 거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은혜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서로 보니까 선물 교환하죠. 선물 교환이 여기서 나왔어요.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 감사절에 우리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을 드려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모르드개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너희들끼리 예물을 나눠라. 참 귀한 거죠. 역사를 잊지 않는데 그냥 잊지 마, 이게 아니라 이게 실천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요.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얘기죠.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종족들을 안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성들을 아무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삶을 살고 이럴 때 백성들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모르드개에게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나그네 삶의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살 수 있을까? 그러냐, 여기 보면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안위했대요. 뭐 내 백성, 내 나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이게 페르시아라는 절대 강국에 있었던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넘버 2가 돼서 했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잘 되는 건지 부모님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귀한 걸까? 뭐가 잘 되는 걸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 한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아이가 귀한 아이고요, 존경받는 아이고요, 복된 아이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이 나게 되는 거고요, 성도의 삶에도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빛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고 그러면 늘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용기 있게 드릴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처음에는 그냥 이방 땅에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만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들은 점점 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작은 결단을 했는데,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에 그 작은 결단에 더 많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도 이런 쓰임받고자 하는 삶에 대한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익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